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2025년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액을 사실상 달성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수출 역대 최대 금액 달성,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사실 어느 정도는 아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모르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바로 반도체를 제외하면 올해 수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2월 2일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4%가 증가한 61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무역 수지도 무려 97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자, 흑자폭도 대단히 컸고 수출 증가율도 대단히 높았다. 그럼 11월 수출이 왜 잘 됐냐? 아니면 얼마나 잘 됐냐? 자, 11월은 역대 11월 중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난 10월은 역대 10월 중 최대 수출액이었어요. 9월도 역대 9월 중 최대 수출액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6개월 연속 월별 최대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지금 6월부터 무려 6개월 연속 월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출을 이끄는 거는 당연히 반도체가 현재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누적만 이미 작년 전체 반도체 수출액을 넘었습니다. 11월 반도체 수출액은 172억 달러고요. 이는 사상 최대 월간 실적이에요. 무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반도체 수출액이 38.6%가 증가했습니다. 저 정도 증가하니까 뭐 수출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수출도 아마 올해가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걸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12월이 다 지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추세로 가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2025년은 역대 최대 수출액이 달성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지금까지는 항상 수출액이 뭐 6,600억 달러, 6,700억 달러 이 정도였거든요. 사상 처음으로 올해는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수출이 역대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는데 그럼 반도체 비중은 얼마나 되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11월까지죠. 올해 11월까지 중에 수출액 중에서 반도체 비중은 23.6%입니다. 대강한 24%. 4분의 1 정도가 반도체예요. 자, 왼쪽에 표 보이죠? 4분의 1이 반도체고 75%가 비반도체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도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거든요. 그때가 20%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제는 24%까지 올라간 거고 심지어 11월에는 반도체 비중이 무려 28%를 찍었습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가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를 빼면 올해 수출이 어떠냐? 반도체를 제외하면 올해 수출은 역성장입니다. 이게 참 좋아야 되는 건지 싫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워낙 잘 팔려서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 맞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올해 수출은 작년만 못합니다. 자, 올해 수출은 1월에서 11월 기준으로 반도체를 제외하면 4,876억 달러인데 작년에는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 동일한 기간에 4,978억 달러였어요. 거의 100억 달러가 올해 수출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1.5% 역성장을 했죠. 실제로 올해 11월 달에 수출 내역을 보더라도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옛날에 이거 10월 걸로 한번 보여드렸죠. 거의 대부분의 주요 산업들이 마이너스를 찍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대단히 큰 문제인 게 요즘 환율이 어때요? 환율이 너무나 좋잖아요. 뭐 1470원, 1450원 이렇게 대단히 높은데 환율이 좋으면 수출이 당연히 잘 됩니다.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 경쟁률이 좋아지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품목들이 수출이 안 좋다는 거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자아내죠. 그럼 어디가 그렇게 안 좋냐?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역시 뭐 석화, 철강 이런 중후장대형 산업들, 중국과 겹친다고 얘기하는 많은 산업들이 우리나라 또 많이 겹치잖아요. 많은 산업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슈컬드 숫자로만 나갔죠. 포항시, 광양시 뭐 이런 데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선포되고 선제적 고용위기지역으로 역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좋은 반면 어느 쪽에서는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반도체만 바라볼 거냐? 반도체 말고 뭐가 좀 성장하는 수출은 없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 무려 5대 유망 소비재 수출 품목이 있어요. 물론 아직 규모는 작지만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가 있냐? 5대 유망 소비재. 놀랍게도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유아용품, 패션으로 이런 게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화장품이나 의약품은 알겠어요. 그래, 우리나라 바이오 잘하고 우리나라 화장품 잘 팔리는 건 알겠어. 근데 가장 놀라운 건 농수산식품이 우리나라 5대 유망 소비재 중 1위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무려 7%가 상승을 했고요. 화장품은 전년 대비 무려 15% 수출액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의약품을 포함한 위에 있는 상위 3개 품목들은 누적 수출액도 모두 다 100억 달러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거는 게다가 우리나라는 반도여서 땅도 작잖아요. 농수산식품이 수출액이 저렇게 늘어날 것이란 건 정말 상상조차 못했죠. 게다가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K푸드 수출 금액은 우리나라 15대 수출 업종인 2차전지 그리고 가전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2차전지보다 농산물, 수산물 이런 식품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수출을 많이 해요. 2차전지보다 식품을 더 많이 수출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자, 게다가 K푸드 수출액을 보면 현재 9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년 연속 성장하는 시장. 2014년에 이미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올해는 120억 달러를 노려보고 있죠. 그러면은 K푸드 중에 뭐가 많이 팔렸냐? 팔린 비중을 보면 역시 라면이 1등입니다. 13%. 김이 2등이에요. 아, 많이 나온 검은 반도 책김. 미쳤죠? 우리나라 K푸드 수출 중에 1위는 당연히 라면인데 2위가 김입니다. 3위가 과자고 4위가 음료예요. 뭐 말도 안 되는데 라면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4% 수출이 늘었습니다. 김은 13.3%가 늘었어요. 자, 라면은 이제 매운 반도체고요. 김은 검은 반도체입니다. 아, 정말 폼이 엄청난데. 자, 게다가 K푸드가 수출이 이렇게 잘 되니까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파스타 수출액 글로벌 2위 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1위는 이탈리아고요. 2위가 대한민국, 3위가 중국이에요. 전 세계 파스타 수출액 2위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파스타를 그렇게 많이 수출하나? 뭘 수출하죠, 대한민국이? 자, 여기서 말하는 파스타는 라면과 국수가 면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파스타로 들어갑니다. 자, 무역 통계에 쓰이는 기준에 따라 그래요. 자, 우리가 라면을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파스타 수출 세계 2위 국가가 된 거죠. 자, 그럼 아까 중국이 3위라 그랬는데 중국도 라면을 많이 수출하냐? 중국은 중국 당면을 많이 수출합니다. 자, 중국 당면 뭐 넓적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마라탕 먹으면 많이 나오는 거. 우리나라도 작년 한 해에만 중국 당면을 무려 9천만 달러, 거의 1억 달러와 가깝게 수입했기 때문에 중국도 저걸 이제 파스타에 든다면은 저 면류 수출 이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쯤에서 하나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덩달아서 많이 팔리는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김과도 관계가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김도 많이 팔린다.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냉동 퀸밥 너무 좋아한다. 라면 맛있어요. 그럼 뭐가 덩달아 잘 팔립니까? 위에 있는 거. 라면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라면을 먹을까? 맞습니다. 라면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김치 수출액이 무려 지난 2017년 이후에 100%가 상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8년간 수출액이 100% 늘었다. 매년 평균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게 K김치 수출입니다. 앞으로 K김치는 이제 빨간 반도체, 김은 검은 반도체, 라면은 매운 반도체, 김치는 빨간 반도체가 되는 거죠. 사실 라면이 뜨면 뭐 김치가 뭐 안 뜰 수가 없죠. 실제로 외국인들한테 물어보면 한식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나요? 라고 물었을 때 1위로 꼽히는 게 당연히 김치입니다. 2위가 비빔밥. 저는 3위가 불고기일 줄 알았는데 고기구이, 갈비 이거죠. 3위는 이제 보통 갈비 이게 많이 들어가고 4위가 불고기, 5위가 치킨 이렇게 들어가는데 김치가 48%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한식하면 떠오르는 메뉴 1위가 김치죠. 그리고 놀라운 건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꼽으면 놀랍게도 김치가 들어갑니다. 물론 1위냐?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한국식 치킨 1위예요. 한국식 치킨이 외국인 선호도 1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 영상에 한번 나왔는데 아직도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치킨이 글로벌을 휩쓸지 못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마케팅에 문제가 있던가, 야, 우리의 전략이 잘못됐던가. 이 불닭볶음면도 떴는데 한국식 치킨은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아마 가격...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아니면은 그 중량을 좀 줄여서 뭐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걸 제외하면, 야, 우리나라 치킨이 안 될 리가 없는데. 외국인 선호도 1위가 치킨이고요. 자, 2위가 김치입니다. 비빔밥이나 갈비보다 김치의 선호도가 의외로 높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의외로 김치를 괜찮다고 느끼는 거죠. 다만 김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호도가 높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비선호도가 높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한식이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또 이거 와 이거 못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비선호에서도 이제 손꼽히는 음식인데 자 왜냐하면 꼽으면 1번 맛이 매워서 2번 맛이 짜서를 많이 꼽는다 그래요. 오 김치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입에 넣으면 오 너무 매워. 오 너무 짜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김치를 잘못 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외국인 분들 데려다가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무슨 축제 같은 거 할 때 가서 보면 이렇게 김치를 입에 넣어드려요. 이렇게 김치 먹어보라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왜 외국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김치 사서 뜯은 다음에 저렇게 먹는데 아 저거는 한국인도 쉽지 않아. 한국인도 맵고 짜고 특히 익은 김치 이런 거 어려워요. 저거는 이제 막 겉절이 정도 했을 때 한국인이냐 먹는 거지 저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외국인들한테 김치 먹게 한 영상들을 보면서 김치를 저렇게 단독으로 한국인도 단독으로 잘 안 먹잖아. 쌀밥하고 먹던지 고기하고 먹던지 마치 피클처럼 먹게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피클을 뭐 햄버거나 그런 거 같이 먹으니까 먹는 거지 피클만 저렇게 집어다가 입에 넣으면 오우 짜 오우 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치를 저렇게 한국 대표 음식 김치예요 하고 입에 넣으면 어렵지. 저렇게 먹으면 어렵다. 갈비에 싸드리던가 아니면은 그쵸 밥과 김에 싸드리던가 해야 그 김치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아니 피클은 다 그렇게 먹으면서 김치를 저렇게 입에 넣으면 안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클이거나 아니면 중국 음식 할 때 단무지거나 자 요런 식으로 음식에 약간 보조를 하는 거라고 소개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같이 이게 싸서 드리면 훨씬 더 선호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2020년 놀랍게도 김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이게 식품 분야 최초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자, 이걸 한국인이라면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아셨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르셨으면. 김치의 우수성과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돼 있는 김치의 날은 과연 몇 월 며칠일까요? 야, 어렵습니다. 야, 한국인인데 김치의 날을 몰라? 아, 이거 안 되죠? 과연 몇 월 며칠입니까? 우리나라 김치의 날은 11월 22일입니다. 11월 22일 날은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이에요. 얼마 전이었죠? 김치 맛있게 지었습니까? 자, 그러면 11월 22일이 왜 김치의 날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꼽은 게 아니에요. 김치는 다양한 재료가 하나하나 모여서, 그쵸? 면역 증강, 항산화, 항비만, 항암 등 22가지 효능. 해서 11월 22일입니다. 상징적이죠? 다시 해볼까요? 김치의 다양한 재료가 하나하나 모여서 11월 22가지 효능. 자,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우리나라만 기념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지역들 캘리포니아주, 뉴욕, 워싱턴 DC 이 13개 지역에서 이미 김치의 날, The Day of 김치 이거 제정이 돼 있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EU에도 지정돼 있는 날이 있습니다. 프랑스 이름 지정이 돼 있고요. 러시아에서도 김치의 날이 행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서 한국인들은 몰랐지만 모스크바 K-김치, K-라면 페스티벌 개최가 됐죠. 자 그럼 갑자기 러시아에서 왜 김치의 날 행사를 진행하냐? 그 이유가 있죠. 바로 러시아가 도시락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번 나왔죠? 우리나라 도시락 이게 러시아의 국민 라면이기 때문에 아 도시락 라면을 먹는데 김치를 안 먹을 수는 없죠. 러시아의 김치 수출액이 요즘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라면 수출액이 77%, 김치 77%가 늘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이제 김치의 날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김치를 이렇게 잘 팔고 있으니까 야 정말 김치로 무역 흑자 크겠구나. 놀랍게도 김치의 무역 흑자는 없습니다. 없고요. 김치는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김치 수출액이 쭉쭉쭉쭉 증가한 건 맞아요. 근데 더 증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수입액입니다. 10월까지 김치로 인한 무역 적자가 2,200만 달러고 작년보다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왜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되냐? 아니 우리나라가 김치를 어디서 먹길래 김치 종주국인데? 대한민국은 중국에서 김치를 많이 수입해 먹습니다. 수입 김치는 거의 100% 중국산이죠. 물론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중국 공장에서 만든 김치이긴 한데 왜냐하면은 뭐 너무나 잘 알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외식업체들이 배추값 막 올랐을 때 국산이 너무 비싸졌을 때 보통 중국산으로 많이 바꾸는데 중국산 김치로 전환하면 사실 국산으로 잘 안 돌아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외식할 때 나오는 김치들이 수입김치, 특히 중국산 김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히려 김치에서 이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말고 이렇게 소비재 품목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이 이렇게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거 푸드테크처럼 잘 모아서 기업들을 잘 모아서 이걸 더 키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하나하나 가면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개인들 하나하나 맡기면 너무 작으니까 이거를 2배, 3배, 10배 뻥튀기 시킬 수는 없을까? 그래서 만드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해 전문 산업단지, 산단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익산에 있어요. 전북 익산. 익산에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인데요. 지금 현재도 126개 이상의 식품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식품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단지에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좀 될 만한 품목들은 전부 어디에 모아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수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산업 용지를 조성한 다음에 인프라를 만들어서 산업을 직접 시키고 그 연계다 산업을 키우면은 야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구나. 산업 직접의 효과로 그 수출 활성화가 되는구나. 이거를 이미 1960년대부터 깨닫고 수출의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죠. 그래서 뭐 이거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거. 60년대 경공업 위주의 산업단지. 70, 80년대 중화공업 위주의 산업단지. 뭐 포항제철 철강 아니면 석화 뭐 조선 이런 게 이때 등장을 하죠. 90년대 들면은 첨단 산업단지 아니면 지식기반 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들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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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을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육성 정책을 통해서 수출을 꾸준히 올리면서 우리나라 지금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이제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현재 이 전략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전국에 무려 1300여 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12만 개의 기업 200만 명에 넘는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고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에 60%, 수출액의 65%, 고용의 47%를 산업단지에서 담당합니다. 뭐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심장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 산업단지 조성은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부지도 매입하고 인프라도 만들어주고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급해서 기업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기업이 들어오면은 거기 또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 뭐 음식점도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거주처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깔아야 되고 굉장히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걸 잘하죠.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고 우리나라 뭔가 된다 싶으면 산업단지를 만들어갖고 밀집밀집해서 쫙 밀어갖고 그걸로 수출을 팍 키우는 이런 걸 굉장히 잘했던 나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공업,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지식기반, 뭐든 첨단산업 이렇게 계속 변화를 잘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주도고 굉장히 장기 사업이죠. 그래서 주로 LH가 이 국가산업단지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LH 말고는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고 거기를 조성하고 개발해서 기업들한테 제공하고 이렇게 기노업의 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로 사업 시행자를 맡아서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옛날 중화학공업단지 말고 LH가 최근에 개발한 사업단지가 뭐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에헤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파주출판문화정보산단이 있습니다. 파주 책마을, 파주 출판 도시도 산업단지입니다. 이것도 LH가 조성을 했고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여기도 도시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세종 옆에 있는 오송에 있는 생명과학단지, 여기도 산업단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역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여기가 산업단지인지는 아마 모르신 분도 많을 겁니다. 파주 출판 도시도 무려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내 어지간한 출판사, 어지간한 인쇄소, 책 물류 창고가 전부 파주 출판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출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일도 일사천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출판업들이 여기다 몰려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축하 친구들도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업도 신청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면은 물류 창고나 출판소를 파주 쪽에 하고 싶다라는 이제 꿈과 희망이 있죠. 자, 파주 출판도시는 1997년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돼 있고요. 자 그래서 파주 출판도시가 있으니까 여기에 출판 관련된 작가, 예술인분들이 막 몰려오죠. 그래서 생긴 마을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많이 가보셨을 헤이리 예술마을이라는 게 생깁니다. 가보신 분 있죠? 아주 예쁘게 생긴 커피숍 많고 저도 가봤습니다. 박물관도 많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예쁜 게 볼 게 많은 헤이리 예술마을이 그래서 생긴 마을이죠. 저곳은 인사동과 대학로에 이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린 판교 제이테크노밸리, 여기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최근까지 열심히 지었죠. 2016년 첫 사업을 뜨고 2025년 완공했는데 자, 이 덕분에 판교 집값이 엄청나죠. 예, 저희 예전 본부장님이 판교에 집을 산 다음에 초반에는 약간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뭐 어디 살 거지? 요즘은 장난 아닙니다. 판교에 워낙에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테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첨단 기업들이 여기 본사들이 많죠. 그래서 판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뭐 500개 넘는 기업, 2만 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테크노밸리에 근무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종시에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오송에 있는 생명과학단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으로 본격 추진을 하는데요. 한국판 캔달스퀘어를 꿈꾼다. 캔달스퀘어는 뭐냐면 미국 보스턴에 있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입니다. 마치 뭐 반도체 그러면 실리콘밸리 하듯이 바이오 이제 캔달스퀘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오송을 생명과학단지의 중심, 우리나라 한국판 K캔달스퀘어로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자, 몇 개만 더 소개시켜드리면 아까 K푸드 말씀드렸잖아요. 익산에 K푸드는 밀양에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이 있어요. 나노융합국가산단인데 왜 K푸드를 얘기하냐? 얼마 전에 삼양식품이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올 6월에 완공된 제2공장, 말 그대로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공장이 밀양에 완성이 됐죠. 15개월이 걸려 완공돼서 근처에만 가도 라면 회사가 폴폴 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밀양 나노융합상업단지는 왜 나노융합산업단지가 됐냐? 이미 개발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산업단지를 추진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예전에 논밭이었어요. 이렇게 논밭을 이제 싹 밀고 도로를 깔고 전기 넣고 거기를 조성한 다음에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여기 부산대 밀양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나노과학기술대학이에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나노융합산업단지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앞으로 잘 돼서 정말 고용유발 2만 8천 명 전망한다 그러는데, 기업들이 계속 들어와서 식품기업들도 들어오고 또 나노융합하는 기업들도 들어와야겠죠. 자, 그리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광주 뭐가 있냐? 광주 빅그린 산단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광주에 왜 갑자기 미래차냐? 자동차와 무슨 관계가 있냐? 광주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광주는 우리나라 제2의 자동차 생산 도시입니다. 1위는 물론 울산일 거고 2위가 광주예요. 광주는 연 72만 대 자동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내 제2의 자동차 생산 도시입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기아차 광주 공장이 기아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 광주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신규 산단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갈 때, 자율주행차로 갈 때 이 대전환을 이루는 거점으로 하자. 이게 광주 빅그린 산단의 목표인데, 중간에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뭐냐? 처음 들어봤는데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2019년에 출범을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회사예요. 여기 나와있지만 사회통합형합작법인 주 광주 글로벌 모터스다. 기존 원화청 관계와는 다르다. 이건 무슨 뜻이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손잡고 만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통합형 합작법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대고 부지를 대줄 테니까 현대자동차 보고 여기 생산공장을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든 기업이죠. 지금 현대 현대차 캐스퍼의 주력 생산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차량 생산라인이 있는데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들어오면서 광주 지역의 일자리가 굉장히 좀 늘어났죠. 또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평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GGM을 중심으로 빅그린 산단이 잘 되면은 고용 유발도 6만 7천 명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추정치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생산 유발도 이제 13조 원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역시 빅그린 산단도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산업단지들이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건 사실이죠. 반도체가 잘 되고 있지만 우리가 넥스트를 찾아야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제가 지금까지 쭉 최근에 만들어진 국가산단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죠.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15개를 추가로 조성한다. 지금 있는 거면 옆을 더 확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딘데? 라고 생각하지만 예시를 보여드리면 아마 아 거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자, 경기도에는 용인시스템 반도체, 소위 반도체 클러스터. 자, 다 들어보셨죠? 전남 고흥에 있는 우주발사체. 요즘에 나로 촥 쏘고 4차 발사 촥 하잖아요. 우주발사 클러스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광주 미래자동차 거기도 이제 더 크게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아까 1단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2단계. 여기가 식품 푸드테크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창원에는 방위원자력. 방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강릉에는 천연물 바이오가 있습니다. 천연물 바이오. 자, 이렇게 전국 각지의 15개소에 무려 4천만 제곱미터가 넘는 넓이를 이제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돼줘야겠죠. 이 15개 중에 지금 14개를 LH에서 이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120조 생산 유발효과, 45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기대한다. 자, 우리가 60년대 경공업, 뭐 70년대 중화학공업, 중공업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0년대 뭐 첨단산업, 뭐 지식기반산업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20년대에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반도체, 수소, 바이오, 원자력, 미래자동차, 로봇. 그것도 바뀌는 거죠. 새로운 산업. 옛날 산업단지가 어렵다면 우리는 또 카멜론처럼 바꿔서 새로운 산업의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4만 달러, 5만 달러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지금은 100억 달러 정도 수출한다 그러면 산업단지를 통해서 200억 달러, 300억 달러, 500억 달러 이렇게 수출의 규모도 커질 수 있는 규모의 경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얼마 전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 얼마 전에 울진군이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울진이 갑자기 왜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냐? 자, 울진 옆에 뭐가 있습니까? 한수원이 있죠. 아마 한수원이 있기 때문에 또 울진 역시 원자력 수소 이런 거한데 또 최적의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LH 지난달 28일에 국토부에 이제 산단 계획 승인을 신청을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울진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지금은 2030년을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현재는 반도체가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아니면 만들어 나갈 15개 국가산업단지가 그 이제 대안이 되고 지금 뭐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국가산업단지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또 다른 10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야겠고요. 2030년을 바라보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미래를 위한 희망의 터전이자 이제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수도권에만 몰려있는데 아까 보셨지만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지역에 다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쏠리는 이제 청년들을 이제 분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기업의 요람이자 뭐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의 터전.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와 대학도 같이 옆에서 발전하거나 또 같이 내려가기를 원하는데 대학과 산업단지가 연계가 되면서 또 다른 희망의 터지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